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복된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오늘도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요단 계곡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한 제법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12살이 넘으면 예루살렘에서 2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리고를 지나는 행렬은 꽤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연히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있었죠. 그의 이름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라면 정부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케어 프로그램이 있죠. 과거 당시보다는 훨씬 살기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앞만 보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어요. 바디메오는 주변으로부터 심한 천대와 관시를 받아왔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그저 길가에서라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함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뜻을 품고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 노력했던 자라는 것이죠. 예전에 붕의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포기란 배추를 셀 때만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연예인이나 또 인생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나의 것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자살은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죽이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살은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비참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소경 바디 메오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써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유명한 신앙 훈련 교재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 메오는 비록 구걸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 잘 살아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자신도 그 돈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눈을 뜨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픈 보지 못해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는 길거리에 자기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구걸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소경이라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청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죠. 한국에서 찬양사역자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처음으로 제가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있는데 후배예요. 바로 김인식이란 형제인데 당시 청년이었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양사역자로 활발하게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2003년도에 야곱의 축복이란 그 곡의 작곡자인 김인식 형제님이 당시 저에게 와서 선배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한 이 곡을 또 여러 곡을 가지고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야곱의 축복만큼은 소리할 선배님들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미리 살펴보고 또 연습도 해보았죠. 그런데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아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소리엘 팀에게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을 뿐 아니라 이 곡의 가사나 멜로디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곡을 녹음하러 갔는데요. 편곡하고 건반을 치는 분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바로 이기현 형제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 청력, 듣는 귀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건반만 잘 치는 게 아니라 편곡도 하고요. 심지어는 드럼도 쳐요. 베이스도 치고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디 메오는 시력은 없었지만 청력이 매우 발달한 자로 그는 그 청력을 가지고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소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말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되자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길가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지금 오셨구나. 바로 내 앞을 지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문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위대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던 자들, 제자들과 사람들이 아, 이 사람아 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혜와 자비, 긍휼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자신에게로 불러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라고요. 51절에서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또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결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과 그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디메오의 입술로 직접 그의 간구와 소원을 듣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말이죠. 마치 소경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게으른 종으로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며 최선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일하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온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며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여리고 도상을 지나가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헤치고 그에게 매달려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더불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과 열심으로 간구하며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소경 바디 메오였습니다. 그런 열정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애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과 소망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과 대책위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공격에 더욱더 견고한 진을 세워가며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분, 재정, 관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샘을 부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더불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경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가려진 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귀 기울인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인 질병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 품 안에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